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출근을 교회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저희 집에 이제 막둥이 예훈이가, 예훈이에게는 교회 이꼴 예배예요. 교회는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우리 막둥이 예훈이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퇴근했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빠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한 건데, 평일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럼 옆에서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빠 교회 다녀왔지, 오늘은 예배 없는 날이야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도 꿋꿋이 아빠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이 자그마한 아기, 아직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29개월 된 우리 아가의 질문이 날카롭게 주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팍 꽂힌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아빠 오늘도 예배자로 살고 있어? 라는 음성으로 저한테 팍 꽂힌 거예요. 헉!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주,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는 잘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종 생각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위한 물리적 공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동의할 순 없지만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공예배 출석, 즉 예배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 그러시는지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극단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 위로, 공감을 받는 시간일까요? 찬양, 대표기도, 성경공동, 말씀, 결단, 찬양, 기도, 그리고 축도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이러한 현대의 모습을 갖췄는지를, 이 모습으로 정착되어 왔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의미의 예배가 처음 시작된 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에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개역개정에는요, 성경마다 좀 다르잖아요. 개역개정에는 단순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은 이곳에 예배라는 단어를 넣어놨단 말이죠. 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참 흘러서 창세기 12장 오늘의 본문에 이르르면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기 전인 아브람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했던 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예전에 장막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두 구절 모두 개역개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불렀더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예배라고 해석해서 그런데 세번역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다, 그 손에 입을 맞추다. 약간 옛날 중세시대 기사들이 왕 앞에서 했던 행동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로는 영광을 돌리다, 충성을 맹세하다. 사실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충성을 맹세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성경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성경학자들이 위에서 말한 구절들을 실수로 예배라고 해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행위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내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제공, 즉 내어드리는 예배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배란 단어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예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worship도 있지만 worship offering이라고 표현도 해요. 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른 것 모두 하나님의 왕권, 주권, 그리고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시선, 관점, 그리고 소유를 내어드린 예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을 예배라고 기록한 거죠. 그 의미를 현대 예배, 우리 예배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 하는 예식의 모든 순서, 즉 찬양, 기도, 말씀, 결단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그분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행위, 그러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선포, 인정이 우리의 일상으로 연장되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예배에서 선포한 걸 삶에서 실천해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어김없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명령하실 때 무너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 즉 현대로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배를 준비할 때 어김없이 뭘 쌓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명령에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또 베델 나오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에덴 동산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선악과예요. 다 알죠? 그 선악과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악과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정확하게 구별짓는 상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고 존귀하며 엄청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고 뭘 기억하는 거죠? 누가 창조자이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딱 나무를 세워두신 거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는 선악과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단을, 그리고 훗날 성막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요, 타락하고 세속적 가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시각과 모든 시선과 관점과 모든 오감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민감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일상 속에서 이 교회, 예배의 장소가 주는 것처럼 온전히 세상과의 단절, 영적 구별을 가능하게 할 일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세대이고 시대입니다. 구별된 예배 장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이 함께 마음껏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공간, 즉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이 예배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예배의 이 처소에서만 역사하신 분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고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세속의 것,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가치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 과장돼서 위대하게 포장합니다.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참 좋으나 인간은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하죠.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해서 죄악과 세속가치에 항상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구별된 자세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을 또 경험하고 다시 그가 쌓았던 단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정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리된 구별된 자리로 다시 나아온 곳이죠. 다시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 하나님을 부른 아브라함의 예배를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리워십 퍼레이드, 다시 예배 행진 시작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무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실 만한 이유나 조건 따위가 없었어요.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 즉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즉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단을 쌓고 성경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하던 사람이었죠? 우상 조각해서 팔던 사람입니다. 가업이었어요, 가업. 죽어있고 생명력은 없고 조각해야만 그 형태가 생겨나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들어 옮겨줘야 움직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치고 기도를 올려도 입도 뻥끗 못하고 기도 쫑긋하지 못하는 우상을 조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앞에 그의 머릿속에는 신들은 다 이렇게 죽어있는 거야, 진짜 신이 뭐지? 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에게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말을 거시는 그의 아브라함의 이름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천사나 하나님이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바로 그 땅을 떠난 것 보면 얼마나 그 위엄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되게 큰 경험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아브라함을 당신의 언약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그를 인도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조금 의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커서 그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는 한마디 상의나 강구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그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을 떠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던 그의 시선, 그의 관점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쉽게 순간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며 세상의 세속가치 중심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변질돼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판단을 그렇게 내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탕으로 한 미련한 선택에 쓰린 결과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보여주죠? 그의 시선이 다시 흐트러졌던 그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참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를 붙들고 마음대로 살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이 말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유학길에 올랐고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며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가는데 조금 일찍 가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늦게 갔었거든요. 그 당시 섬기던 교회를 그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저를 살리려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배당 문을 딱 열고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본당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진짜 부끄럽고 너무나도 더럽지만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영혼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했던 시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잘 왔어, 잘 왔다, 이제라도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내게 집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듯한 감동을 벅차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속의 가치 속에서 떨어져 버린,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시키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예배한 모든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어느새 세상에 고정되어 버렸던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쓰리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다시 주님 앞으로, 앞에 쌓아놨던 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단이 남아있어요. 단. 제단.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여러분, 누군가 아브라함이 쌓아놨던 단을 지켜주고 보존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에, 당시 시대는요, 정복전쟁이 막 침략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놓고 그냥 떠나면 그냥 허물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쳐들어서 막 허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코 짧은 시간 그 단을 떠나서 쌓았던 곳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단이 어떻게 멀쩡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제단을 보수하거나 다시 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 제단 앞으로 옵니다. 그곳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과 성경의 많은 목사님들은 보존된 단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해당 구절을 해석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은 사랑과 은혜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축복과 함께 그 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시선, 그 영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미련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도 그를 여전히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보존되어 있던 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미련한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의 아내 사례는요, 저세상급 미인이었어요. 거의 뭐 AI급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떨 지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남들이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해서, 여러분 수많은 후궁들이 거하는 후궁이 그 거처에 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지금 어그러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하고 우둔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했죠. 심지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것을 알아챈 바로가 화를 내도 그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회개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그를 그런데도 지키시고 회복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결단이나 행동, 그 의로움이 아니었죠. 아무런 자격 없는데도 선택받은 아브라함, 선택받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미련한 일을 범한 아브라함,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침묵하는 아브라함. 20장에 가면 그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그러나 그는요,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 중에 잘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단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신 분은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다시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네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철저히 죄인이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둘째 예준이는요, 프라모델 되게 좋아합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조금 복잡한 어른용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같이 막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나가니까 제가 망설여졌어요. 망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르쳐줬습니다. 두 양쪽 다리를 조립하게 했어요. 반드시 설명서 보고 설명서 따라서 해야 돼? 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거 따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어느 날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요, 예준이가 자랑스럽게 조립한 건담 두 다리를 들고 자랑을 합니다. 아빠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와, 너무 잘했다 하고 딱 봤는데 왼쪽 오른쪽 부품을 다 섞어서 조립을 해놨더라고요. 제대로 서있지를 못해요, 이 건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제가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립했던 상체랑 결합해서 예준이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음날 예준이 어깨가 어떻게 되죠? 으쓱해졌어요. 와, 아빠 내가 조립한 다리에 이렇게 상체를 결합해서 이쯤 쉽네 아빠, 할만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니까요 넌지시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네가 반대로 조립해 놔서 아빠가 다시 조립했어 했더니 헤헤거리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뉘우친 거 회개가 없었어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 우리 아들이 더 예뻐 보였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아들의 권세를 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예준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모습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낸다고, 나름대로 멋지게 사역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없어도, 제가 없어도, 어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며 우여곡절을 거쳐서라도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에는 그를 변화시켜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잘못 조립한 프라모델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 같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유지해 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뼛속까지 타락한 우리를 그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는 그 구원의 새 언약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깊고 풍성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단으로 돌아와 그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절망과 부끄러움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내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제공, 즉 내어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 주인이심을,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 행위 자체가 회개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과거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 청년 때 해주신 말씀인데요. 목사님의 딸이 방 청소를 하도 하지 않아서 방 청소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30분을 줬대요. 30분에 다 정리해. 30분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붓게 닫힌 저 옷장 문틈 아래 뭐가 이렇게 빼꼼히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저벅저벅 그 옷장 앞으로 걸어갔더니 딸이 갑자기 달려와서 옷장 문 앞을 딱 가로막더랍니다. 안 돼요. 여기는 아니되옵니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비키게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된 옷장에서 옷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막 옷장에다가 집어넣고 문 닫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딸이 되게 어렸는데 딸의 키로는 걸기 어려운 위치에 옷걸이 그 대가 있더래요. 이렇게 물고기 바라보는데 딸은 막 거의 울기 직전이죠.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혼자 옷걸기가 되게 힘들었겠네.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말없이 옷을 걸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걸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앞에 딱 섰더니 그 딸이 활짝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기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장문 닫아놓고 가려놔도 결국에 문제가 터져나온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이라는 방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아버지, 아빠 하고 그 앞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면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 다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 신실하신 사랑 안으로, 절대 깨어지지 않은 언약의 관계 안으로 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꾸짖으실까요? 아니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와락 끌어 안아주시고 그 엉망진창에 된 인생의 방을 같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함께 정리하시는 방법도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이 뭐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근처 교회라도 찾아가서 그곳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라도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나의 집이나 방 공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구별 먼저 하는 거죠. 주님께 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선포하고 결단한 것, 인정하고 선포한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그냥 이 자리에서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인 것이죠.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의 자리, 그 두 자리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세속의 가치로 세상의 유혹으로 흐려진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어 다시 그 언약에 걸맞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선포와 고백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예배의 삶의 예배의 자리 그 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리워십 퍼레이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음 주도 함께 예배합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쌓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모든 나의 나된 모습 주님 앞으로 모두 가지고 옵니다. 회개해서 자격받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가, 다시 돌아감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